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대만 선교가 마쳐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2시경 귀가를 했는데 굉장히 대만 선교팀들은 피곤할 겁니다. 일본은 이제 부분적으로 출발을 했고 또 내일 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에 응원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6장,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저는 벌써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그 이제 아내가 한날은 남편 이렇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내 인생에 로또 같은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흐뭇해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한 번도 맞은 게 없어. 그랬답니다. 이걸 이동원 목사님이 재밌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로또 같은 존재입니까? 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참 사람은 이렇게 다녀보면 만남 자체가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목요일까지 대만에 있다가 잠깐 딱 하루 일정으로 필리핀을 좀 순식간에 다녀왔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IGSM이라고 국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필리핀 전역에서 오는 그 산족 청년들이 예수 믿고 모였던 신학교입니다. 한 500여 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개교 기념 4주년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아침에는 기념 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까달로그라는 언어를 써요. 이제 다행히 그 선교사 아드님 중에 까달로그를 잘하는 청년이 있어서 통역에 전혀 무리 없이 설교나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점심시간에 너무 뜻밖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3살 때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조기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사모님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난 분입니다. 마침 그때 제가 그 교회 은퇴하실 무렵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은퇴를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집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ABC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썼던 동영상 강의 60개를 주었어요. 목사님 이거 강의가 굉장히 쉽고 재밌는데 그냥 이거 한번 재미삼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필리핀에 툭 아내와 떨어졌는데 뭐 60이 넘어 선교를 나갔으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에 심심하니까 제가 드린 그 동영상 강의를 하루 종일 쳐다본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들으니까 60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영어 전체 그림이 들어오더래요. 63 나이에 그분이 지금 68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 저를 보시더니 손을 딱 잡고는 완전히 90도로.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수십 명에게 줬어요. 복사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 강의를 보고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강의 내용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상도 사람에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원천적으로 발음학적인 장애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우리 이제 그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몇 명 거의 언어장애 수준이 있어요.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야단을 쳐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죽어도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중모음이 잘 안 됩니다. 중모음이. 그런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띄워줘가면서 영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해서 영어를 하는 겁니다. 아, 축도를 누가 한다고 나오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영어로 쭉 기도를 하다가 영어로 축도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도 이 나이에 자기가 영어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선교한다고 와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되더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손발 다 끊어놓고 묶어놓을 때 뭔가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그 길로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보물을 감추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어두운 길이 꼭 어두운 길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텅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여인들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한마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장. 오늘은 뭐 많은 부분을 다룰 게 아니고 7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전에 뭐라 그러셨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시나니.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는 먼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마가복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이미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서 이 약속을 어떤 사람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너무 커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던 14장 28절 말씀을 이분이 상기시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여기서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 저녁 예배 시간은 참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천천히 찾아도 뭐 뒤에 재촉할 시간도 없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먼저라는 말은 없는데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먼저 내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자, 26장 마태복음 31절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또 여기서도 뭐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마태복음 28장의 그 얘기는 분명 예수님이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갔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못 지킨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엠마오 도상에서 뿐만 아니라 마가의 집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복음서를 통해 신신당부를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먼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만났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먼저라는 말을 구태여 악착같이 제삼, 제사 강조하고 부탁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라는 얘기는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를 담은 공간이고 장소이기에 꼭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먼저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해해야 될 과제가 남았어요. 갈릴리라는 건 뭘까? 뭐 얼핏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 우리가 종합해서 들은 얘기는 있어요. 뭐 갈릴리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고 굉장히 고난과 질시와 멸시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동네.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걸까? 그게 막연한 추측과 해석보다는 어떤 성경적인 반증이 우리에겐 더 절실히 요구되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갈릴리가 성경 전체에서 적어도 어떻게 이해되고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릴리 하면 그 갈릴리 안에는 어떤 유명한 동네가 있죠? 어떤 동네가 있을까요?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서도 가장 험하고 작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것이 구별되어진 동네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 곳곳에서 그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그 시대 속에 가장 주목되지 않은 변방 중에 변방이 가난하고 궁생맞은 시골이었습니다. 그게 갈릴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통칭되는 의미는 가난, 멸시, 아픔, 슬픔, 저주, 어둠, 빛 없는 동네 이런 의미예요. 자, 우선 갈릴리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4장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하면 유대 정통 사회에서는 얼마나 저주받은 표현이요 상징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디에 앉은 백성이라고 묘사했어요? 흑암. 흑암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갈릴리는 또 다른 말로 흑암의 땅, 사망과 그늘의 땅이었어요. 이렇게 이 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오롯하게 저주의 땅으로 각인된 슬픈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가장 험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갈릴리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시면 자, 찾으셨습니까? 자,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란 동네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자, 나사렛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을 누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기 단수로 표현을 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선지자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뭘 예언했다는 겁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 근데 나사렛은 어느 동네에 있죠? 갈릴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즉 갈릴리 나사렛은 멸시, 천대, 저주, 고난, 어둠, 그늘, 사망, 흑암 이것이 총체적으로 녹아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약속은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죽음으로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원래 시간 순서를 보면 제자들이 먼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이 뒤에 가서 그 제자들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최근에 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송목사 같으면 꼴 좋다. 너 인마 나 배반하고 가더니 결국 돌아간 자리가 네 옛 삶의 자리냐? 겨우 그 꼴이 됐냐? 아마 이르고도 충분히 남았을 듯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추적하여 쫓아가서 그 실패한 마지막 끝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끝자리는, 사람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내게 뭔가 여지가 남아있다고 버둥거릴 때는 하나님이 그 힘마저 빠지도록 지켜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쩔 수 없는 공식이고 방식입니다. 베드로를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도로 사명을 복직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가슴 쨍한 예수님만이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가만히 그의 발걸음을 보면 어떤 행적을 볼 수 있냐 하면 제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어떤 한 곳으로 몰아가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몰아가요.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앞서 인도하고 이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실현하신 장소가 십자가에서 본인의 죽으심이에요. 본인이 그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처참한 상징적 장소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오욕과 추함과 분노를, 죄악을 다 몸소 뒤집어 쓰고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게 갈릴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만나세요. 만나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갈릴리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자꾸 몰아갔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갈릴리의 약속 속에 담겨진 본래적 의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에게 부여된 양떼들을 향한 책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너무도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 여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 생애 속에 완성 그 완성할 그림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상 것을 다 걷어가시고 다 무너뜨리는 방식을 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훨훨 날아가요. 이야, 그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저건 사람이 저렇게 망할 수가 없다. 망하는 것도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사람이 망해가지고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붙잡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더라고요. 차곡차곡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아주 묻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 공동체에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봐라 돈 때문이 아니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이 결국은 그것을 후를 털어내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회복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뺏어가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지탱했던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한 사랑이었지 이 사람에게 지니고 있었던 물질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공동체 형제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또 때로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재거나 흔들거나 그걸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아, 이왕이면 좀 후자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졌냐 안 가졌냐가 우리의 기준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부어주든 물질을 뺏어가든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매력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이쁘고 잘생긴 게 없어져요. 다 그냥 대충 비슷해져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매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이 이렇게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툭 던져도 여기서 이렇게 건드려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건드려서 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툭 그냥 건드려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섬광처럼 하나님의 표정이 휙휙 지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는 인생일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 무림의 용어로 얘기하면 깊은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그래서 그건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야로 돈을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 돌아버려요. 이 세상은. 돈을 묵상하면 돌게 돼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이 다 걷어가고 뺏어가서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태도.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지혜로 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저는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꽝꽝 대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 쫓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식, 그때 뭐라 그랬지, 이 녀석이? 그럼 쫓아가서, 봐라, 임마. 이러고, 그 복수를 좀 하면 우리 기독교가 더 빛이 났을 텐데, 여기 이제 우리들 생각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복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얼마나 딱해요. 제일 딱한 사람들이죠. 일절 거기에 관심 없이 주님은 앞으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려낼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이 못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시골 구석까지 쫓아가서 먹이고 회복시킵니다. 한때 김보성이라는 영화배우가 의리! 이러고 작년에 히트를 쳤죠. 가장 의리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없는 어둠의 뒷골목 세계에서도 누가 보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주먹 센 사람 보스가 안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했습니까? 낙심케 합니까? 앞이,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싸움을 걸어야 되냐 하면 주님께 계속 내 문제를 던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주님 문제입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으로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진심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고 늘 집사람이 그 궁박을 주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이 표현이 어때서 그래요? 예?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 이 표현 가지고 시비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
넘치는 확신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2월 첫날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맡기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시작된 선교의 모든 남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의 삶을 사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 자리로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행로가 그렇게 그분을 뒤쫓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주의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를